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유 혹은 자유롭다라는 말은 참 매력적인 단어고 구절입니다. 실제로 그냥 그 문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자유를 어떤 모양으로건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돈으로부터 자유한 분이 계세요?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예, 그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매일의 양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혹은 큰 일을 마치고 일을 끝낸 해방감을 느낀다면, 그 자유함을 누린다면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겠죠. 혹은 어떤 일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매니저하는 그런 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일이겠지만 건강이나 노화로부터, 그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혹은 올해 혹은 여기에서 잠시 자유롭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실제로 그 자유함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아 참 좋다, 자유롭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자유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왕족이었던 고다마 시타르타는 영원한 자유, 다시 말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의 길, 수행을 떠나기도 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기 위한 자기만의 길을 상대방에게 설득합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유롭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면 자유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설득하곤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설교에서 자유케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유케 하는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그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설득이고 구체적인 설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성경에서 과연 자유케 한다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질문,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서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배경이 되는 것이, 그냥 그 뭐라 그래요, 히포크렛, 얼굴에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답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11절에서 14절에서 개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미 복음으로 자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가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받을 것이 무서워서 베드로는 그 자유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위축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17절이 바로 그걸 지적합니다. 17절 보시면은요, 17절이 그냥 보면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을 자유로 바꿔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17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에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내가 헐어버린 것,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곧 다시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어렵지만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입니다. 오늘 구절은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들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16절을 천천히 살펴보는데 사실 16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의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과 더불어서 루터가 가지고 나왔던 대표적인 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중간에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행위들인 거죠. 할례를 받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의 규정을 지키는 것, 그런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판단할 때 크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사람이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죄인이라는 뜻은 유대교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교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교를 지킬 때는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되는 기준을 바꿨어요. 바울은 누구로부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의롭게 된다, being justified, 의롭게 된다가 다섯 번 등장을 하고 모두 수동태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리 말하면 자유하게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롭게 되었다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상만 형제가 의롭게 되었다라면은 그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ctify라는 뜻이에요.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혹은 제가 간혹 인용하기도 하는 하덕교의 노래 풍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리 형제님이 의롭게 되었다, 바로 잡혔다, 수동태로. 그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바로 잡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잡혔다? 그게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죄가 바로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는 big S, sin입니다. 내가 스탑사인을 안 지켜서 티켓을 끊었어. 혹은 내가 사기를 쳤어. 뭐 내가 큰 잘못을 했어 라고 하는 small sins가 아니라 big S, sin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첫 죄, big sin, big S, 바로 그 죄가 바로 잡혔다, 죄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바로 잡혔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그러진 관계가 바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관계의 자리로 돌아왔다. 어그러지기 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누구의 관계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 인간의 본래 있어야 할 관계로, 본래 있어야 할 관계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재판장 역할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어, 그래서 너의 죄가 없어졌어 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바로 잡혔다. 관계가 아주 이상적이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이죠.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잡혔어요. 심지어 being justified,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눌려 있었던 부담이나 죄송함이나 죄스러움이 누구에 의해서 바로 잡혔습니까? 바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를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바로 잡힌 거죠. 죄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눈물과 아픔과 인생의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Vindicate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축복만이 가득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남들보다 더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눈물을 요구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시는 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여러분, 설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야서 50장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열반에 들려고 혹은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유한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그 능력이, 그 근원이,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가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호수가 많고 겨울이 무척 추운 캐나다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얼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예, 호수가 많으니까 캐나다에는. 예. 두 가지 종류의 얼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간단해요.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깨지기 쉬운 얼음. 두 번째로는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꽁꽁 얼어서 절대 깨지지 않는 얼음. 여러분들이 캐나다의 겨울에 호수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얼음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깨지기 쉬운 얼음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겨울 호수로 풍덩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얼음이 깨지기 쉬운 얼음이니까. 하지만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겨울 호수에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얼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불안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안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얼음이 얼마나 단단하냐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얼음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Our faith to Christ로도 해석될 수 있고 아니면은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바로 단단한 얼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얼음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설령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호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어떤 신실함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기로 낮아지기로 순종하신 바로 그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바로 그 신실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사건과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을 영접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고 영적인 인간이라면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과 과정,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참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 의심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사건과 과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떼어놓고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분의 신실함 아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과정으로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약속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자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저에게도 역시 불안과 근심이 스며들 때 주님, 오늘 예배하러 가면서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성령께서 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제 마음이 불안과 근심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십시오. 예,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대단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바로 그 형제 자매들에게서 자유한 삶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아니 그 형제 자매를 품고 있는 자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안에 발을 딛고 살아가십시오. 혼자서는,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혼자서는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고 가면 갈수록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함을 위한 어떤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길들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더불어 자유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